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재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예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본문 마지막에 12절에 이제 그들이 나오죠.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그들은 앞에 11장 27절부터 나타나는 사실 그 앞에부터 계속 이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을 언급합니다. 27절에 나오죠. 11장 27절.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앞에 직접적으로는 27절부터 11장 27절부터 33절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사건과 사실 함께 보아야 되는 말씀이 있고요. 사실 설교할 때 가능하면 이 두 부분을 한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게 좋을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 관계상 앞에 사건만 본문 삼아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 주원이도 있고 그리고 기훈이 기아도 있고 저 뒤에 서유리도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하고 약속했거든요.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설교를 들어라. 짧게 할 테니 최대한 노력할 테니 너희도 설교를 들어라. 약속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타협의 산물은 아닙니다만 결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이들이 긴 설교를 좀 힘들어한다 하니 최대한 애써보고 또 본문이 아닌 또 설교를 하는데요. 잔소리인데 이러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셔서 부모님들도 함께 애써주셔서 간혹 설교가 길고 아이들이 좀 버거우면 집에 돌아가셔서 꼭 그 설교 내용을 전하고 대화하고 기억하게 하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소홀히 하시면 결코 안 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어느 부분을 잘 듣고 있는지 좀 살피고 뭐 간혹 자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잖아요. 졸기도 하고 그러면 아, 이 부분은 못 들었겠구나 잘 기억하였다가 네가 자는 동안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함께 애를 써 주실 때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한 시간, 두 시간 되는 설교 이것을 즐겁게 듣는 아이로 자라게 되리라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본문과 상관없는 말씀을 드려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분 지났는데 해가 떠서 지금 해가 떠가지고 막 갑자기 밝아져요. 다시 낮이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렵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인가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하겠죠. 아마 이 시대에는 대부분 검색창을 열어서 이게 무슨 일 하고 이렇게 검색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게 기적이겠죠. 그렇죠? 뭐 역사상 뭐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고 뭐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성경에도 기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죠.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근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잘 멈추지 않아서 되게 불편하실 텐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와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순수한 영이시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으시고 어떤 그런 감각 기관으로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뭐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아주 이제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자이시죠. 피조물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첫 약속이 있잖아요. 물론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먹고 난 후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 사탄이죠.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 뭐 예언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 그 말씀부터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것, 여인의 후손이 결국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람이 되실 것을,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알리는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물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만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별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간혹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잖아요. 뭐 그런 영화도 있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시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계신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말씀 하시는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뭐 아람어 이렇게 하셨을 텐데 뭐 지금 우리 현대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다르겠죠. 우리말도 500년 전 15세기 우리말만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학생들이 배우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때 돌아가면 아마 통용이 안 되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가서 음성도 듣고 싶고 정말 보고 싶어요. 가능하면 손도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까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알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알까? 얼굴을 보면 알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예수님 딱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못 알아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갔는데 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중에 누가 예수님일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별로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다녔을 테니까 짐작할 수 있을겠지만은 어쨌든 딱 얼굴만 보고 베드로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뭐 장로 중에 하나인지 바리새인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인데 그것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 우리 어린 친구들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귀를 쫑긋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보통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그래서 막 울타리도 치고 이제 포도를 따면 포도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기구도 만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뭐 동물이나 혹은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또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이제 불러서 그들에게 세를 주고 그들을 이제 부리는 거죠. 일꾼으로 불러서 그들을 일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품삯을 주겠죠. 일한 대가를 주겠죠. 그리고 주인은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거둘 때가 됐어요. 수확할 때가 돼서 주인이 농부들에게서 이 포도 소출을 수확을 받으려고 정한 만큼 있겠죠. 얼마는 갖고 얼마는 주인에게 주고 얼마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했을 텐데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았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게 주기 싫은 거죠. 그죠? 농부들이 작당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의기투합, 의견을 모아가지고 야, 이 종 그냥 돌려보내자. 때려서 보내자. 우리 그냥 우리가 포도원 다 갖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번에는 머리를 때리고 그를 욕보였습니다. 그를 부끄럽게 만든 거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그 이후에도 주인은 종을 보냈지만 계속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여서 결코 우리는 대가를 줄 수 없다. 이 포도원 다 우리 거다. 처음에 약속한 걸 줄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참 특별한 주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들을 보냈어요. 사실은 주인과 같은 존재예요. 주인이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존중하겠지,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이 사람 상속자다. 주인과 다름없다. 아예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 이 포도원은 다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아들을 죽였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버럭 분을 낸, 화를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 나왔던 장로들 혹은 율법학자들 또 대제사장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일 것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회의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낼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 대들어서 당신 잡아가야겠다. 이들은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경찰력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끌고 잘못한 것 같으니까 끌고 가자. 끌고 가서 한번 재판 받자. 이런 태도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 퀴즈. 이 이야기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설교할 때 이걸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면 답하도록 이제 훈련 차원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기훈이가 손을 들었는데요. 예. 누구일까요? 이야기에는 주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농부들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예, 농부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악한 농부들을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과 딱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연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들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들을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상황 같은 그런 악한 자들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내용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였고 예수님을 추종, 쫓아다녔고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병고침을 받거나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은혜를 입는 일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이를 굉장히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사실 공생애를 거의 시작하실 그 무렵부터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이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되겠죠?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전수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었던 바로 주역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자신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이제 그런 부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가르치신 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신 일,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부드럽게 얘기해서 따져 물은 것이지 실은 거의 협박을 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사실은 부당한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언급하시고 너희가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 물음에 대하여서 사실은 어떤 답을 찾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진리를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말하는 그런 부류였을 텐데요. 그런데 이들의 자세를 보면 별로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들의 생각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되게 좋아하는데 세례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으로 뭐 세례를 베풀고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고 우리도 인기를 잃겠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겠다. 이런 판단.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이 한 세례 활동과 또 그에 연관되어 있는 가르침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또 평가를 받게 되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우리가 인기를 잃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를 사실 생각할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저 자신들의 그런 위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며 좋게 말해서 다스리는 것이 사실 위에 군림에서 그들로부터 얻는 어떤 다른 어떤 이익들, 뭐 경제적인 이익들 혹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모든 어떤 명예라든가 인기라든가 사람들을 부릴 때 얻게 되는 그런 충족감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잃기 싫어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예수님에게 비유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의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의 문제는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주인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자리일 것이고요. 그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마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 종들의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직분자일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비유 가운데 종들이 맞기도 하고 이제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머리를 타격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세례 요한은 사실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또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 비유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유사한 그런 고난들을 당했죠. 바로 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직분자들, 사역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쭉 전했고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종 정도가 아니라 주인과 거의 대등하다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보낸 것이에요. 종도 주인 곁에서 많은 것들을 주인에 대해서 알고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지만 아들만큼은 아니죠. 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주인과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전체하고 연결시켜 보았을 때 또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우리 함께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었던 이 부류,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실 이들이 함께 묶여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입장이 달라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뭐 율법학자, 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아주 원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다른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실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쭉 알려주셨던 그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잘 몰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상상해 봤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이대로 지금 저 문을 열고 오신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역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섞여서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헌이나 또 이렇게 연구 가운데서 또는 이제 그 사람들 주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보면 거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좀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뭐 중동 지역의 사람들 생각하면 연상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냥 외국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셔서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역사도 안 하시고 행동도 안 하시고 그냥 오시면 하나님이시다. 그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못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무런 예비자가 없이 아무런 하나님께서 사전에 준비하신 거 없이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고 종들을 여러 차례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하신 일이 없고요. 사실은 구약의 종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행하신 것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가르치신 일 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장차올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리시고 하는 것들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밝힌 바예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이거 누가 예언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찬히 이미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요지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아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우리하고 인간적으로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과 교우들이 더 가깝죠. 그렇죠? 우리는 얼굴도 보고 서로 체취도 느끼고 온기도 느끼고 버릇, 습성, 태도, 성격 많이 알죠. 특별히 우리 가족,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어렴풋한 실루엣만 봐도 남편인 줄 알잖아요. 아내인 줄 알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멀리서 오는데 여러 사람이 오는데 걸음걸이만 봐도 남편인 줄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평생 봐왔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도 발견하는 그런 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실 거리가 우리랑은 멉니다. 인격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과 사실은 거리에 멀다고 하실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래서 없이 많은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함께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때 같이 있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상황에 초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성육신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구약 성경을 따라서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지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그분을 가까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약 성경 전체를 끊임없이 읽으면서 그 가운데 지시하고 있는 사건들을 그 지시하고 있는 많은 그런 지침들을 활용하여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서가 오늘 여러분 설교도 오전에 들었었겠습니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에요. 구약 성경의 지침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그 작업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소망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일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소망을 품을 수 없어요. 그도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분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에서 이 농부들이 단순히 모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내 주인의 종인지 헷갈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종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미움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말을 보면 주인의 것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고자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주인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란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비난하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부류들이 단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감,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그 일이 싫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의 굴레, 그 죄의 사슬. 우리 잘못하면은 요즘은 수갑을 차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쇠사슬을 뭐 몸에 두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나무로 된 걸 뭐라고 부르죠? 목에 딱 걸고, 사각 같은 데 보셨을 텐데. 그런 거예요. 죄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갑이 차이면 벗어버릴 수 있나요? 열쇠로 풀어주기 전에는 수갑을 벗어버릴 수 없죠. 마치 그것처럼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는 마음 깊이 심어져서 마음을 펼치기만 하면, 생각하면 죄고요. 그 생각을 따라 뭔가를 하면 죄고요. 하여튼 마음을 열면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불교 용어로 무념무상,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고 마음을 펼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쉬고 눈을 떠서 움직이기만 하면, 뭔가 하기만 하면 죄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내어 뿜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죄의 굴레거든요. 죄는 하나님께서 매우 혐오하시는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비참합니다. 사람은 원래 아담과 하와 가졌던 모든 높은 것, 영원과 영생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움과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먹이 찾아다니고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럼 마치 먹이 찾아다니는 짐승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가끔. 그 짐승들이 그 서식처 찾기에서 애쓰잖아요. 점점 동물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하고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동물처럼 되어가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람이 스스로 결코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께서 그 죄를 용서받도록, 그 죄의 모든 능력을 없애도록, 그리고 그 죄와 정상반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다시 선물로 주시도록 하나님 자신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 그들이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얻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고, 마침내 그 일을 하실 아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이 전혀 달랐는데요. 그들이 품고 있던 이상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은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길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싫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율법학자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율법학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어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선행, 자신이 하는 뭐 좋아 보이는 일들,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사실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는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느끼는 몇 가지 좋은 점들, 선행들, 의로운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을 사실 바라보면 그게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발견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들, 예수님께 권위를 따져물었던 이 사람들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벌어줘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마태는 다른 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는데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돌려주시고, 야, 이 비유인 사람들을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물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마가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답을 내리신 것을 한 번에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 죽였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해주러 갔을 때, 당신 왜 바세바를 범했습니까? 왜 우리아 죽였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가난하고 하나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 하나밖에 없는데 부자가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당신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다윗이 당연히 그 사람 벌해야지 아주 분을 내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살해된 공개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느냐, 이 농부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벌 줘야죠.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단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인, 은혜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상속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는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였을 때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이고 정말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 거역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우리 주님도 오늘 언급하고 계십니다만,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온전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초석이 되었다는 뜻이죠. 건물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또 뭐 명예로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또 지혜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건축자들,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의미, 인생 의미 있게 하는 그 삶을 온전히 세우는 유일한 주춧돌, 유일한 기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가 아니면 그 위에 건축물 세우지 않으면 그 위에 뭔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유일한 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잘 깨닫지 못하고 반항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또 이 대제사장들,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지금 부당함을,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만, 사실은 모든 비유는요 일반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유는 이 사건을 보편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역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 그것이 무슨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든 아니면 이런 영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물질주의적인 생각이든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 탐욕, 되지도 않는 그 고집,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갖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려는 것과 바꾸기 싫다, 이거는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 그것이 어떤 여러분 삶의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무슨 오락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왔던 인생의 어떤 작업이든 사업이든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그 방향성이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려는 것과 맞지 않고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버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꾸만 숨기고 몰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시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요, 구원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현성교회 온 교우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중대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에게는 이 약한 농부들처럼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내 뜻대로 살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리라. 그래야 내가 기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은지 항상 주위에서 우리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 버리시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경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우리 양심을 찔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분내었던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당장 예수님을 잡지 못했지만 화를 내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온 삶 전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려는 그 놀라운 일,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 내 삶을 거기에 전부 다 마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비록 때로는 더디고 힘들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버려가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채색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께 온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